살다 보면 진짜 막 엄청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살면서 그런 일 진짜 많죠.
나는 나름대로 모든 걸 완벽하게 했고 막 남들한테 피해도 안 줬고 심지어 선의를 가지고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완전 폭망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돌아올 때 말이에요.
아, 그럴 때 진짜 하늘이 원망스럽죠.
맞아요. 그럴 때면 우리는 진짜 텅빈 하늘 쳐다보면서 묻게 되거든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면서요.
네네, 다들 한 번쯤은 그런 막막함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분명 있으실 거예요. 막 우주가 내 억울함에 대답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깊은 탐구의 주제, 그 고대 텍스트가 바로 이 정확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려 3000년 전에 한 인물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놀랍게도 우주가, 아니 그 신이 직접 그에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진짜 기가 막힌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자유가 바로 존 홀턴 박사의 욥기강의 21강입니다.
아, 욥기요.
네, 구체적으로는 욥기 38장부터 40장 초반부까지인데요. 마침내 신이 맹렬한 폭풍우, 그 회오리바람 속에서 딱 등장하는 그 아주 유명하고 극적인 장면을 다룹니다.
네네.
이 텍스트가 흔히 그냥 고난의 신비 뭐 이런 걸 다루는 종교문헌으로만 알려져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월튼 박사의 날카로운 분석을 딱 따라가다 보면 그 이면에 숨겨진 훨씬 더 거대하고 약간 도발적이기까지 한 그런 세계관의 충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단순한 텍스트 요약이나 표면적인 해설을 넘어서서 이 복잡한 고대 문헌 속에 감춰진 가장 빛나는 통찰, 그 일상을 완전히 뒤흔드는 아하 하는 그 깨달음의 순간들을 추출해낼 겁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지금 이어폰을 통해서 저희 두 사람의 대화에 그 제3의 멤버로 참여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서 이 이야기의 진정한 묘미를 제대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상상해 보는 겁니다.
당신이 아주 캄캄하고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 서 있어요. 막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숨 막히는 침묵을 딱 깨면서 마침내 신이 입을 엽니다.
소름 돋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런 고전이나 종교 텍스트를 대할 때 이렇게 절대자가 딱 등장하는 순간이면 모든 갈등이 단숨에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보통.
네, 독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데우스 엑스마키나 같은 순간을 기대하는 거죠.
아하, 데우스 엑스 마키나요?
전능한 존재가 딱 나타나서 꼬인 매듭을 확 풀고 누가 옳고 그른지 명쾌하게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속 시원하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신이 하필 폭풍우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폭풍우요? 그게 왜 흥미로운 거죠? 그냥 멋있게 등장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고대 근동 문학이나 이런 성서 텍스트에서 폭풍우는 물론 신의 웅장한 임재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신이 지금 이 인간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결코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일종의 불쾌감 혹은 아주 신성한 긴장감을 암시하거든요.
약간 화가 나 있거나 심기가 불편한 상태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무겁고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무대가 세워진 셈이죠.
그럼 재판을 기다리는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욥은 무려 37장에 걸쳐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잖아요.
네네, 엄청 길게 억울함을 호소했죠.
드디어 신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욥 입장에서는 그래, 욥아, 네가 억울한 거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친구들 말처럼 아니다, 욥아, 내가 숨긴 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속 시원하게 판결을 내려주길 바랐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그런 판결을 기대했겠죠. 적어도 신 자신의 공의로움이나 자신의 정의를 변호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폭풍우를 뚫고 나온 신의 첫 마디가 욥의 그 간절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네, 전혀 아니었죠. 사실 신은 욥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하죠?
네, 단 한마디도 그의 결백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세상이 왜 이토록 불공평해 보이는지 자신의 정의로움을 변호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와, 진짜요? 그럼 뭘 이야기하나요?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글을 읽어온 우리조차도 세상을 정의라는 단일하고 공평한 시스템으로 굴러간다고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네, 착하게 살면 복받고.
그런데 신은 그 재판정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비유를 하자면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떤 비유죠?
당신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섰어요. 완벽한 알리바이를 증명할 서류를 꽉 쥐고서 판사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판사가 판결봉을 딱 두드리더니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피고인, 당신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아십니까?
아, 양자역학이요? 갑자기요?
그러니까요. 우주항공학의 궤도역학 수식을 풀 수 있나요?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지금 내 목숨과 억울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뚱딴지같이 우주의 복잡성을 들이미는 건가요?
네네,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신은 도대체 왜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그 극한 영역, 막 기상천외한 자연현상들 쪽으로 화제를 확 돌려버린 걸까요?
그 부분이 바로 월튼 박사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 재판정에서 우주의 복잡성을 이야기하는가?
네, 왜 그런 건가요?
그 이유는 욥과 친구들이 세상을 이해하던 유일한 프레임, 즉, 인과응보라는 아주 단순한 세계관의 한계를 밑바닥부터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과응보요?
네, 고대 세계에서 인과응보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우주를 지탱하는 거대한 물리법칙처럼 여겨졌거든요.
아, 물리학 법칙처럼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들은 우주의 작동 원리가 오직 이 인과응보적 정의, 이거 하나로만 완벽하게 돌아간다고 맹신했던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과응보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은연 중에 다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성실하게 일하면 성공하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 이거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려면 이런 보상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필수적인 거 아닌가요?
아, 사회를 유지하는 도덕적 규범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욥과 친구들은 그것을 우주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작동 원리로 격상시켰다는데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유일한 작동 원리로요?
네. 그들은 심지어 신조차도 이 인과응보라는 기계적인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신마저도 그 법칙을 따라야 한다?
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무조건 나오듯이 선을 입력하면 무조건 축복이 나오고 악을 입력하면 무조건 재앙이 나와야만 한다고 본 겁니다.
아, 완전 자판기 신앙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은 지금 세상의 그 경이롭고 복잡한 창조물들과 기상현상들을 욥의 눈앞에 딱 들이밀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작동 원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그 얄팍하고 단순한 인과응보의 방정식 하나로 담아내기에 이 우주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신이 동문서답을 하면서 논점을 흐린 게 아니라 아예 욥과 친구들이 던진 질문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걸 꼬집어 보여준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전제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나요? 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훨씬 더 거대한 세계가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또 답답한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세상이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그런 단순한 인과응보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다면 그건 그냥 완전 아수라장, 카오스 아닌가요?
바로 그 깊은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존 월튼 박사는 고대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던 아주 근본적인 세계관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오, 어떤 세계관인가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요. 바로 비질서, 질서, 그리고 무질서입니다.
잠시만요. 비질서랑 무질서요?
네, 비질서, 질서, 무질서요.
솔직히 그냥 일상적인 한국어로 들으면 비질서나 무질서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둘 다 어지럽혀져 있고 엉망진창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굳이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는 겁니까?
아, 현대어의 뉘앙스에서는 비슷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고대 세계관에서는 이게 천지차입니다.
천지차예요? 어떻게 다르죠?
먼저 비질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혼돈이나 무언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를 보면 무조건 아, 이건 나쁘다 혹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보통 안 좋게 보죠.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비질서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상태예요.
중립적이요?
네, 그저 아직 어떤 기능이나 목적이 부여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상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약간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약성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태초요?
네,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할 때 그 혼돈이 바로 비질서입니다. 그리고 또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신비롭게 여겼던 대상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바로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비질서의 훌륭한 상징이었어요.
아, 바다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파도는 그 자체로 악마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통제되지 않은 자연의 중립적인 비질서 영역이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냥 포맷 뜨기 전에 텅 빈 하드디스크 같은 거군요.
네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렇다면 질서라는 건 그 텅 빈 하드디스크의 운영체제를 깔고 막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구축하는 거, 그런 거겠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신의 창조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무에서 유를 만드는 물질적인 생성을 넘어서서 고대 세계관에서는 주로 이 비질서에 기능과 목적을 부여해서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능과 목적을 부여한다.
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질서를 마아투라는 거대한 개념으로 불렀어요.
마아투요?
네. 진리, 정의, 우주의 조화 같은 것들이 모두 이 마아투 안에 포함됩니다. 고대 근동문학을 보면 신이나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무너지려는 세계를 꽉 붙잡아서 마투, 즉 질서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아, 그게 왕의 임무였군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 역시 단순히 수동적인 피조물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로서 이 비질서의 세상 속에 질서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점입니다.
와, 신의 대리자요? 내가 우주적 질서를 세우는 프로젝트의 파트너라니? 갑자기 어깨가 되게 무거워지는데요.
그렇죠. 엄청난 역할이죠.
여기서 그 월튼 박사님이 드신 이삿짐 상자 비유가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네. 그 비유 아주 좋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마침내 꿈에 그리던 새 집을 딱 장만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 한가운데 아직 풀지 않은 이삿짐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막막하죠.
그렇죠. 소파는 침실에 들어가 있고 당장 피곤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머그잔이 대체 어느 상자에 처박혀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매우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엄청 짜증나죠.
하지만 그 쌓여 있는 상자들 자체가 악입니까? 누군가 당신을 막 저주해서 상자가 널브러져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건 단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목적에 맞게 배치되지 않은 비질서의 상태일 뿐이거든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진짜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 짐 상자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컵은 찬장에, 책은 책장에 딱 꽂아서 집이 재기능을 하도록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행위?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질서를 세우는 일인 셈이죠.
아, 그게 질서를 세우는 거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질서는 대체 뭘까요? 비질서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제 이삿짐 비유를 빌려서 한번 맞춰보자면 기껏 상자를 다 풀고 집을 예쁘게 정리해놨는데 갑자기 도둑이 창문을 와장창 깨고 들어와서 막 흙발로 돌아다니며 난장판을 만들거나 텔레비전을 부숴버리는 행위, 그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무질서는 비질서와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질서는 본질적으로 악에서 비롯된 거예요.
악이요?
네, 누군가의 탐욕, 폭력, 악의적인 의도 때문에 이미 잘 세워진 질서가 파괴되고 위협받는 상태를 말하죠.
아,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간 거군요.
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가 막 혼재된 세상을 마주하는 겁니다. 질서가 세워진 곳, 아직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중립적인 비질서의 영역, 그리고 악에 의해 파괴되는 무질서의 영역이죠.
와, 세상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명확한 개념들을 딱 쥐고 욥의 억울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세계관의 오류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제 완전히 퍼즐이 맞춰지네요. 욥의 친구들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재난을 전부 그 도둑이 든 상황, 즉 악의적인 무질서로만 해석하려고 했군요.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정확해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닥친 그 끔찍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무조건 누군가의 죄악 때문에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단정지어버렸습니다.
덮어놓고 죄 때문이라고 한 거네요.
네. 인과 응보라는 그 편협한 렌즈만 끼고 세상을 보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이삿짐 상자, 즉 비질서를 딱 마주했을 때 네가 숨겨둔 죄가 있어서 도둑이 된 거야 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진짜 억울했겠다.
삶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중립적인 비질서의 고통도 분명 존재하는데 그걸 전부 죄와 형벌의 프레임에 우겨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결코 3000년 전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지금 이 방송, 아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나 자주 범하지 않나요?
네, 진짜 자주 그러죠. 갑작스런 질병에 걸리거나 막 밀었던 사람과 관계가 확 틀어지거나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지는 등 삶에 진짜 해명할 수 없는 혼란이 찾아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과거를 뒤지거든요.
맞아요. 과거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저번 프로젝트에서 실수한 것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걸까?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으로 꼬이는 걸까? 하면서 끝없이 자기 검열을 한단 말이죠.
네네.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그 비질서의 영역을 억지로 막 나의 죄책감과 연결지어서 자악하는 거예요.
신이 욥에게 나타나서 그 우주의 기상천외한 요소들을 끝도 없이 나열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아, 그런 이유가?
이 광활한 우주에는 인간이 인과응보라는 그 단순한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비질서의 영역이 떡하니 존재하고 심지어 그 비질서 안에도 인간의 좁은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만의 아주 오묘한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을 그 텍스트 속의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가져가 보죠. 욥기 38장을 보면 폭풍우 속의 신이 욥에게 진짜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네, 엄청난 질문 공세죠.
네가 눈의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우박의 창고를 보았느냐, 번개가 향하는 길을 아느냐. 심지어 이 장엄한 연설 중간에 보면 신이 욥을 꽤나 신랄하게 비꾸는 구절도 나와요.
네,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네. 네가 태어나서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연히 다 알겠지. 이렇게 말이죠. 거룩한 경전에서 절대자가 이렇게 아주 유쾌할 정도의 문학적 냉소를 구사한다는 게 굉장히 신선합니다.
고대 텍스트의 저자가 문학적 장치를 아주 탁월하게 사용한 부분이죠. 신이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낸다기보다는 인간의 무지와 오만함을 가장 뼈아프게 찌르기 위한 수사학적인 냉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수사학적 냉소.
네. 하지만 이 길고 긴 신의 질문 공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펀치라인은 바로 25절과 26절에 딱 등장합니다.
오, 25절과 26절이요?
네. 신은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사람 없는 사막에 비를 내리느냐?
아무도 없는 사막에 내리는 비라. 잠깐만요. 감동받기 전에 논리적으로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짚어보시죠.
인간의 그 얄팍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도 안 사는 모래사막에 비가 내리는 건 엄청난 자원의 낭비 아닌가요?
낭비로 보일 수 있죠.
특히 고대 농경사회에서 물은 생명 그 자체인데 기왕 내릴 비라면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려 씨를 뿌려놓은 밭에 내려야 효율적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효율적이죠.
만약 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획한다면 왜 굳이 생명도 없고 수확도 없는 모래바닥에 귀한 비를 쏟아부는 겁니까?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효율성 그리고 낭비라는 관점 자체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인과응보 시스템의 산물인 거예요.
아, 그것도 인과응보적 관점인가요?
네.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볼 때 비의 목적은 오직 하나여야만 합니다.
하나요?
농부들이 착하게 살고 제사를 잘 지내면 풍작을 위한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고 사람들이 타락하면 노아의 시대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심판의 비를 내려야 하죠.
네, 그게 우리가 하는 보상 시스템이죠.
철저하게 인간의 행동에 대한 보상과 처벌의 도구로만 작동해 앞뒤가 맞아요. 그런데 신은 지금 보상을 받을 인간도 처벌을 받을 인간도 전혀 없는 그 텅 빈 사막에 내리는 비를 욥에게 딱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 그러니까 우주가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 구절이 주는 철학적인 무게는 실로 엄청나요. 세상은 인간 중심의 도덕적 보상과 처벌이라는 그 좁은 틀을 한참 벗어나서 아주 거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거대하게 작동하고 있다.
네, 인간의 눈에는 전혀 무의미하고 낭비처럼 보이는 그 사막의 비조차도 어쩌면 이름 모를 아주 작은 들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혹은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그 거대한 우주적 질서의 일부라는 것이죠.
와, 소름 돋네요.
이 거대한 세계가 오직 나, 인간을 중심으로 나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 기계로만 존재한다는 그 지독한 인간의 오만함을 신이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이상하게 깊은 위로가 되네요.
우리는 매일같이 진짜 자기 검열의 지옥에서 살잖아요.
네, 매일매일 피곤하게 살죠.
오늘 아침 출근길에 차가 막혀서 짜증을 낸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아, 내가 그때 그 메일 참조해서 그 사람을 빼먹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보다 막 이러면서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죠.
모든 우연과 사고를 나의 책임, 그 나의 인과응보 프레임에 막 구겨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내 어깨에 우주 전체의 운명이 얹어있는 것처럼 되게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쏟아지는 정보 과부하 그리고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더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죠. 모든 결과에는 나의 원인이 있다고 믿어야 직성이 풀리는 일종의 통제에 대한 강박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내리는 비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봐, 세잔의 모든 일이 다 너 때문인 것은 아니야. 이렇게요.
아, 좋은 표현이네요. 나의 잘못이나 뭐 숨겨진 죄가 없어도 사막엔 묵묵히 비가 내리고 때로는 내 삶에도 원인 모를 폭풍우가 치는 거잖아요. 우주는 내 행동을 채점하는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그 숨막히는 인과응보의 좁은 감옥에서 확 해방시켜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넓게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깊은 해방감이 신이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했던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우주론적 강의를 넋을 잃고 듣고 난 후 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죠?
욥기 40장 초반부를 보면 마침내 욥이 무거운 입을 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제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그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한번 말하였사오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 마침내 그토록 치열하게 막 따지기 좋아하던 욥이 항복을 선언했네요.
네,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광활한 무주와 신비 앞에서 자신의 철저한 무지를 고백하면서 스스로 입을 딱 다문 거잖아요. 이거 뭔가 고전 문학다운 아주 아름답고 경건한 결말 같기도 합니다. 인간은 한없이 작고 신의 뜻은 심오하시다. 뭐 이런 겸손의 미도 그런 거 아닐까요?
텍스트의 표명만 딱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튼 박사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를 짚어냅니다.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무지를 고백하고 나약하게 체념하는 것만으로는 이 여정의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네, 창조주 앞에서 선으로 입까지 가리고 바짝 엎드렸는데 그게 부족하다고요?
네, 만약 거기서 체념하고 딱 끝난다면 우리는 평생 그 알 수 없는 비질서의 폭풍을 두려워하면서 막 숨어 지내야 할 겁니다.
아, 두려움에 떨면서요?
욥기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우주의 불가해한 복잡성 앞에서 단순히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을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신의 방식에 대한 확고한 신뢰, 그 신념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확고한 신뢰와 신념의 구축이요?
네. 욥의 침묵과 자기 부인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에요. 과거의 낡은 세계관,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인 겁니다.
아, 발판이구나.
실제로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요, 욥이 입을 다물자마자 신은 대화를 끝내지 않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폭풍 연설을 시작하거든요. 베헤못과 리바이어던이라는 더 거대하고 두려운 혼돈의 괴물들을 딱 등장시키면서 욥을 다음 단계의 깨달음으로 아주 강렬하게 이끌어가죠.
아, 그저 먼지처럼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알 수 없는 비질서의 우주 안에서 어떻게 나만의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태도를 요구받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존 월턴 박사의 침울한 안내를 받아서 욥기 38장에서 40장까지의 웅장한 텍스트를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보상과 처벌의 좁은 세계를 넘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고 아무도 없는 사막에 비가 내리는 듯한 새로운 시야가 활짝 열렸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깊은 사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치면서
지금 이어폰을 통해 이 지적 여정에 함께해 주신 우리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텍스트에 뭐 직접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오래된 지혜가 지금 당신의 현실과 아주 강렬하게 맞닿는 지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난, 즉 아무도 없는 사막에 내리는 비와 같은 아주 낯선 비질서의 순간이 불쑥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는 습관적으로 과거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라면서 막 익숙한 인과응보의 공식을 꺼내들거나 아니면 욥의 첫 반응처럼 스스로 입을 가리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무기력하게 체념해버리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인간은 그저 벌을 받는 죄인이나 나약한 구경꾼이 아니라 신과 함께 이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세워가는 위대한 파트너이자 대리자입니다.
맞습니다. 파트너죠.
그렇다면 삶의 거대한 비질서가 들이닥쳐서 막 숨이 막힐 때 과거를 향해서 헛된 원인을 따져 묻는 대신 시선을 과감히 미래로 돌려서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 거실 한가운데 산처럼 쌓여있는 이 설명할 수 없는 비질서의 이삿짐 상자들을 가지고 나는 오늘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새로운 질서를,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하고 쉬운 정답 대신 한참을 머물게 하는 깊은 사유의 여백을 남기는 이 복잡한 지식의 여정에 제3의 멤버로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척박한 일상에 내리는 그 원인 모를 비가 결국엔 당신만의 고유한 생명을 틔우는 아름다운 단비가 되기를 바랍니다.